한국의 국가정보원은 지난 4월 30일 북한의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숙청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 현영철 숙청과 관련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을 연결해서 현영철 숙청의 배경과 의미를 들어보겠습니다. 강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북한 군부 서열 2위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지난 4월 30일에 처형이 됐다고 한국의 국정원이 밝혔는데요.
예예.
이 현영철이 처형된 것을 확실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직도 구체적으로 북쪽에서 발표를 나온 게 없으니까 아직도 그렇게 명백하지는 않지만은 지난 5월 15일 날 그 110 군부대라고 할까 신창에 있는 그 양호장을 저 김정은이가 방문할 때 현영철이가 수행하지 않았어요.
네.
그것을 보면은 숙청되지 않았나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죠.
네. 그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하고 있는데 뭐 회의 중에 졸다가 또는 뭐 말대꾸를 했다가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숙청 이유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라고 할까 불경죄, 저기 유일 영도 제재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이라는 것이 북쪽에 있기 때문에
네.
김정은에 대한 절대 권력을 숭배하지 않는 그런 것은 이제 숙청의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나로서는 이 현영철이가 2010년 9월에 대장으로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네.
상당히 중요한 포스트에 있는 사람이죠. 뭐 인민무력부장도 담당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근본적으로 그 김정은이의 인민군 군대에 대한 정책에 다소 불만을 갖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불만이라는 건 역시 군이 그동안에 그 외화 사업 외화 보리 사업 같은 거를 독점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군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던 일부를 그 당으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인민군대의 그 물자 보급이라고 할까 이런 조달 문제가 신통치 않아서 특히 그 김장성태기가 있을 때는 연료를 석탄을 중국에 너무 많이 수출을 해서 동사 상태 얼어 죽을 정도로 인민군대 병사가 추웠다고 하거든요.
네.
지금은 아마 무슨 뭐 각종 사업을 전개하는데 인민군대가 동원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물자가 비축되지 않고 군사용으로 돌릴 수 없게 되니까 이런 데 불평이 있지 않았나. 그런 그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반당, 반혁명 또는 군벌주의, 최고 전함에 대한 불경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달 수가 있겠죠.
네. 일부에서는 그 나이도 좀 이유가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제 올해 31살인 그 김정은으로서는 이 아버지뻘이 되는 또 그보다 더 나이가 많은 그런 그 당 간부나 군 장성에 대해서 일종의 자격지심이 있었지 않나 이런 추측도 해보는데 이런
그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 후계자로 임명될 때는 선대 밑에서 근무했던 그 간부들, 노 간부들을 옆에 있는 것이 좀 귀찮죠. 잔소리 많고 뭐 정책에 대한 비판도 하는 것 같고 또 경험도 부족한 본인으로서는 어른들을 모시기가 거북하고 하니까 제거하는 건 당연하죠. 제거하는데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하느냐. 근데 지금 너무 빨라요. 지금 김정은이가 하는 숙청이. 그리고 네. 너무 가혹하고.
보도대로 그 처형하는 방식이 대단히 잔인했고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은 수를 그렇게 숙청 내지는 처형을 하다 보면 이 최고 지도자와 간부 간의 신뢰관계에 그 많은 손상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하죠. 이거 지금 처형 방법이 그 옛날에 그 스탈린 시대 1930년대 그때 그 소련에서 숙청했던 그보다 더 가혹하거든요. 지금
네.
뭐 인원이야 뭐 소련의 인구가 많은 데니까 뭐 1,500명 가운데 체포한 게 한 1,500명 되고 1,500만 정도 되고 그래서 숙청된 사람이 한 200만에서 300만 된다고 하니까 뭐 숫자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데 처형 방법이 가혹하다는 거죠. 그 총살 형에 처하면 되는 건데 그것은 무슨 뭐 고사총 같은 걸 동원됐다든가 지금 들리는 말로서는 화염방상기까지 동원해서 다 쓸어버린다고 하니까
네.
이게 말 그대로 공포정치죠. 이런 식으로 밑에 사람들을 통제한다고 그래서 이 공포정치 하에서는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 안 하겠죠.
네.
뭐 건의하는 것도 없을 거고 그래서 예스맨이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겠지만은 속에서는 얼마나 그저 공포심이 떨면서 불평이 많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신뢰가 구축될 수가 없죠.
네. 자, 이런 북한의 공포정치가 앞으로 남북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저는 많이 미치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 걸 자꾸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북쪽에서는 자기 김정은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데도 있지만은 나는 언제나 남북 대화를 그동안에 전 700여 회 남북 접촉을 하는 과정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상대방이 안정되지 않으면은 남북 대화가 안 돼요. 불안할 땐 안 되거든요.
네.
지금 이런 숙정이 계속된다는 것은 아직 김정은의 그 체제가 안정되지 못했던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때는 자기 자신이 불안하고 남북 대화 같은 거 남한과 접촉을 할 때 그 황색 바람이라고 할까 해독 사상
네.
이런 것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뭡니까 남북 대화를 북쪽에서 스스로 견제하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상당히 남북 대화가 경색될 가능성이 있죠.
네. 과연 올해 1년 동안에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십니까?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진 않아요. 지금 북쪽이 19개의 경제 특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밖에서부터 이제 그 투자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에게 대해서 여러 가지 뒤쪽 경제인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말에 의하면 우리 삼성이라든가 SK라든가 현대라든가 이런 대기업이 북쪽의 중요한 곳에 직접 투자해 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이 들어가고 있지만은 이런 상황, 이렇게 불안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남북관계, 북쪽의 경제를 정상화하는데도 많은 지장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럴 경우에 북한 동포의 이 불만?
네.
혹시 어디서 터질지도 모르니까 이것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밖에의 긴장을 조성해서 그걸 안으로 끌어들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NL선 우리 서해 해상뿐만 아니라 북쪽에서 지금 하지 않고 있는 뭐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든가 혹은 우리에 대한 도전 무력 도전이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 걸 하기 시작하면 남북 간의 관계는 대단히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되죠.
네, 장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시간에는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을 연결해서. 북한의 권력 서열 2위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숙청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